예전에 우연히 문화인류학에 관한 어떤 그런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저마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눈이라는 거죠. 그 세계관은 한 사람의 모든 사고방식과 결정들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같은 문화를 형성하는 사람들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행동과 결정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이지만 정작 그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되는 어떤 우리의 깊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이제까지 형성됐던 우리들의 옛 모습, 옛 자아, 옛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정작 복음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겉껍데기만 받아들여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옛날부터 복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뭐 무당에게 구슬하고 뭐 이런 경향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이 정한수 한 사발 올려놓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 아주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의 세계관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부흥하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놀라지만 한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면 좀 이상하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랑 한국 사람이 믿는 기독교랑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기복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의 옛사람, 옛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들과 그런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세계관으로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양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몰라도 정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비판이 외부적으로도 일어나고 내부적으로도 자성하는 소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부작용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그렇다면 너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다른가? 라고 물었을 때 과연 선뜻 나는 당신들의 삶과는 이렇게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과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무슨 빛이냐, 너희가 무슨 소금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이다.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이렇게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썩어져가고 이렇게 살맛 없는 그런 세상인데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맛 나는 세상으로 이렇게 건전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과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바로 그 첫 번째 단계에서도 아직 나가지 못하고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극한 체험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욥은 이 체험을 하기 전에도 엄청난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도 이 욥을 굉장히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이었던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욥이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과연 어떤 면이 더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인데 과연 무엇이 부족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의 역경의 훈련의 장을 허락하셔서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욥이 이렇게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욥을 읽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이유가 이유 없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임의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한 가지 더 깨닫기를 원하셨고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바로 하나님, 그래서 욥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뭐 수저에도 복이라는 글자가 있었고 뭐 이불에도 있었고 사방천지에 복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착하게, 선하게 복받을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 받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는 어떻게 받는가? 라고 하면 악하게 살아가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화를 받는다. 이런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죠.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세계관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 친구들도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무언가 너가 잘못한 것이 있다 계속 이야기하고 욥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이 욥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안타까운 마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과 함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이 저럴 줄 알았다, 뭐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제자들이 묻지요. 저가 소경된 것은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가 뱃속에서부터 뭔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소경이라는 것은 화잖아요. 그런 화가 있으려면 뭔가 잘못을, 죄를 저질러야 화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죄를 질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데 소경인 것을 보니까 부모의 잘못인가? 아니면 그가 뭔가 뱃속에서부터 뭔가 잘못했는가? 이것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소경이 됐으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가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에도 이런 큰 세계관의 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욥 당시에는 이런 인과응보의 사상이 보편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욥은 성경 말씀을 빌자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선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스라에 많은 자녀가 있었고 또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이를 거꾸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가 축복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지 그가 만약 복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복을 받는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원인과 결과라는 틀에서 엮여서 보고, 사단은 한 수를 더 떠서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를 엮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불교에서도 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인과응보 사상은 굉장히 보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무엇에 대한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사단은 이런 보편적인 법칙도 교묘하게 인간을 타락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보편적이고 세상에 돌아가는 보편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것과 우리가 모두가 받아들인 이런 보편적인 생각까지도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을 타락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진리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했죠? 자기의 언어로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단들은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가지고 우리를 전도하나요? 그들이? 그들도 성경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외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하고 그리고 잘못된 적용을 함으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감사헌금을 10만 원 했기 때문에 감사헌금을 100불하면 그것에 대한 100배, 10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단의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을 받는 것 당연하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기도를 꼭 해라. 왜냐하면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면 네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새벽기도를 하는데 왜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죠? 복 받으려고 새벽기도 하는 것이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업에 성공한다. 그분이 나와서 열심히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에 성공하려고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살짝 틀어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이야기고 보편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의 어떤 목적을 살짝 틀어놓는 역할을 사단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일한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아빠 어깨를 막 주무르면 아빠가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이 기뻐서 아빠 어깨를 계속 주무르겠죠. 어린아이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교육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릴 때의 일이라는 것이죠. 아직 뭐 어떤 효도라든지 아니면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기 전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하는 교육의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 큰 다음에도 아빠한테 용돈 받기 위해서 어깨를 주무른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아무리 보편적이고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성장하고 커나가고 자라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는 신앙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성장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라,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는 사업이 잘 되는 것과 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새벽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복에 머무르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예수 믿건 2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수 믿건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에서 벗어나지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아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단은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일순간에 욥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몸까지도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야만 될 정도로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심지어는 자기 생일까지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유를 알기 원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법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철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서 그것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이것을 할 때 너는 있었느냐? 너는 이것을 이해하느냐?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42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다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그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작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욥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계관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변화시키셨습니다. 도대체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욥이 얻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가 뭘 안다고 하나님을 심판하며 세상의 이치를 말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그때 있었느냐?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이것을 이해하느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 질문들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전능자와 시간 안의 유한자와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앞에, 하나님의 그 전능함 앞에 욥은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정의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자신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피시며 전 우주 만물을 살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정의로 판단하였다라는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일부분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이나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아 저분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조금만 생각하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뭔데 저분을 평가할 수 있을까? 내가 뭔데 내 기준으로 어떤 사람의 일생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을 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고정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임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의 그런 대답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는 욥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일대일로 상대하시지만 똑같이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도 한 천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천만 명과 일대일로 마주 대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나면 금방 화해를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싸우고 나면 화해를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내 편만이신가요? 상대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둘 다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모든 일이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 이유가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들어주셔야겠죠.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 시험을 보는데 그 성경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성경 시험을 보는 날인데 이렇게 저희 누나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모든 신학교 그 시험 보는 사람이 다 합격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내 생각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무조건 합격시키셔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야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나 한 사람 합격 시키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도 기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바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자식이 죽고 나서 그 엄마가 왜 우리 자식이 죽었을까에 관한 어떤 처절한 고통이 담긴 그런 책이거든요. 일기 형식으로 쭉 써나가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을 듣냐면 왜 네 아이는 안 되느냐.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부모가 자녀를 잃어가고 있는데 왜 너는 안 되느냐. 그런 음성을 듣고 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어떤 회개하고 깨닫는 욥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책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유대의 부족신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어떻게 외적에 쳐들어와서 그곳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적이 그들을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그들과 결연히 맞서 싸우려고 그리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이 와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으니 그 징계의 멍에를 기꺼이 메시오라고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유대인,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느냐, 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훼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 환난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곤란을 그들이 겪은 것이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완전 배신을 당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하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바벨론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신 하나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처절한 회개를 하고 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가 기록된 이유는 왜 이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서 읽어보면 수많은 왕들의 타락과 죄악과 우상숭배의 역사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에 관한 그런 교훈을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관이 변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만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만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나에게는 결코 불행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의 환난과 역경을 겪게 되면 이런 생각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선을 세상을 향해서 남을 향해서 비로소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 행복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헌신했는데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웃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신만 생각했는데 이제 이웃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성숙이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는 분이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초월하는 신앙의 성숙, 바로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작정 기도나 금식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뭐 저도 가끔 이런 작정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내 뜻을 온전히 관철시키는 기도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이 항상 있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원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원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림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질서를 운행하고 계셨고 창조 질서는 줄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요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벌받을 것을 굳건히 믿고 니느웨 성이 벌받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땅이 멸망하겠지. 고소하다. 그래서 멸망받을 것을 구경하려고 언덕에 올라갔는데 뙤약볕이 굉장히 내리치잖아요. 근데 방농쿨이 있어서 방농쿨에 이렇게 밑에 앉았더니 그늘이 져서 시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보고 있는데 이 방농쿨이 다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욥이 굉장히 화를 막 버럭버럭 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방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없지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욥이 뭐라고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셨거든요.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성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도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이 죽도록 아픈 것보다 자기 손톱에 조그만 상처가 난 것을 더 아파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뱀에 물린 상처보다 자신이 벌에 쏘인 상처가 더 아프고 걱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나 자신을 넘어서게 되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며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을 사랑했지만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에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으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을 나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 세상과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가운데 내 자신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숙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내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